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휘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덮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6장을 펴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휘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여기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맨 가장자리에 이제 이 담장과 같이 이렇게 둘러지는 이 텐트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하나의 텐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뜰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 어느 부분쯤 나오나요? 실내 그림이 여기에는 없군요. 실내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지성소고, 이 앞부분이 요 앞부분이 이제 성소에 해당한다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부분에 있는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도표 그림에 보시면, 이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을 나누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성소의 휘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성막에는 출입문이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쪽으로 나 있는 이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넓고 낮은 그런 출입문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소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출입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이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1년에 단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 이제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즉 인간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이 지성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지금 사람이 있는 곳을 나누고 있는 그 막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지금 휘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휘장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이 같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보시면, 히브리서라는 책은 특별히 그 레위기와 이렇게 연관해서 읽어야만 그 이해가 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막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그 부분, 또 제사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아, 여기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좀 전에 제가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19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지금 우리가, 형제들인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매들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 이건 잘못 들어가면 죽는 곳이 지성소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 지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자칫하면 죽는 그러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이것을 20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여기 지금 휘장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휘장 곧 자기의 육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바가 예수님 자신의 육체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의 그 육체였던 그 휘장,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 그 육체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눈의 그 동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데, 우리를 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이러한 어떠한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말씀도 대단히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그 정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러한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성소의 휘장, 그 휘장이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었냐 하면 그게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해석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27장을 기점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여전히 교리적으로 구약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유언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는 그 기점은 그 피로 지금 이것을 나누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유언은 그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 즉 죽음, 즉 피로 맺는 그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신약, 새로운 그 상속 언약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이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약이 그야말로 되는 거예요. 그런 장인데 여기 보니까 27장 5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 여기는 지금 성막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광야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포터블의 그러한 성막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정착이 되지요. 그렇죠? 그 성전을 세우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위치? 혹시 그것이 기억이 나세요? 어떤 산이라고요?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산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약은 율법의 어떤 행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인 그 믿음의 장소인 그곳에서 사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하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지금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휘장이 황소 다섯 마리가 이렇게 힘을 써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질긴 그러한 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휘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을 보여줘 왔던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고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대제사장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보니까는 그 흰색과 아마로 된 그 흰색과 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그렇게 수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26장을 읽을 때 31절 다시 보시면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색깔의 이 실들 이것이 지금 각각이 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계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어디를 보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예수님의 그 의, 거룩하심, 순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이 보여주는 바는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또 자주색은 자주색은 그 왕의 색깔입니다. 예전에 주로 왕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그 자주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의 그 왕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주홍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그분의 그 보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색깔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좀 연관시켜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또 사복음서와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 보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 연관시키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복음서인데, 사실 하나의 복음서만으로도 다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서를 네 개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각각의 그 모습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 복음서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셨던 그 메시아 왕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 되신 것, 예수님이 왕일 뿐만 아니라 왕과 종은 정말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그분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람 되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그 사람 되심, 사람의 아들, 우리 개혁성경에서 인자 그렇게 얘기했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그 세 개의 복음과는 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흔히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또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동쪽에 지금 그룹들로 하여금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시죠. 그때 처음 나타나는 게 그룹인데 마귀의 출신 성분도 그룹이죠. 그렇죠? 원래 마귀가 원래 그룹이었죠. 그런데 이 그룹이 지금 성소, 성막에서 지금 대단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휘장에 지금 수놓도록 한 것이 지금 그룹의 형상이었고 또한 이것을 덮는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일 첫 번째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 덮개에 지금 앙장에 수놓는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그룹이었어요. 그룹들로 수를 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의 형상을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네 개의 날개를 가졌고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얼굴 중에서 사자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룹의 그 얼굴들이 보여주는 것도 지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특성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자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통 이제 사자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그 종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의 형상이 지금 마가복음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그 그룹의 네 얼굴 중에 그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그룹의 네 얼굴 중에서 독수리의 얼굴.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그러한 새지요. 그래서 하늘에 관계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사중적인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고 믿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 네 가지 색깔이 지금 각각 거기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청색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늘을 의미하는 청색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색깔이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자주색 같은 경우에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또 사자의 모양으로 등장하는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이것과 대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주홍색과 또 이 아마 흰색은 조금 좀 파악하는 사람마다 조금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주홍색이 지금 피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면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사람이어야만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인자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 부분을 보면은요, 아까 그 이 그림에서 이게 요 부분이 덮개지요, 요 부분이 덮개인데 이것이 한 겹이 아니고 이것이 네 겹이라는 것입니다. 네 겹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네 겹의 그 재질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앙장인데, 그 앙장은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색깔, 흰 아마와 흰색 아마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그 천정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앙장 바로 위에다가 덮는 것이 지금 염소털로 된 그러한 덮개를 또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염소털이 의미하는 바는 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앙장 부분을 보호하면서 보호막이 되면서 또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이것이 세 번째 덮개였습니다.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사실 양의 가죽 그러면은 양털과 이제 같이 만약에 있게 되면 털이 같이 있는 가죽이라면은 그 색깔이 하얘야 될 텐데, 그렇죠? 양은 하얀색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붉게 물들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성소, 성막을 지금 그분의 보혈이 지금 덮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그 안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지만,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제사장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빵을 먹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여진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가장자리의 덮개는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소리라는 이 오소리 가죽이라는 이 가죽은 이렇게 비싸거나 이렇게 고급 소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볼품이 없는 그러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지금 여러 부분들이 금으로 되어 금으로 이렇게 참 겉들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고, 은 받침이 있고, 놋으로 된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고급스러운데,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성막에 맨 가장자리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대단히 볼품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머지 그 세 겹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제일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이 덮개 또한, 오소리 덮개 또한, 오소리 가죽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자, 지금 여기에 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면서 성경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참 온 세상을 참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대단히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그 2절 다시 그가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메시아가 그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게 오소리 가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인간들이 볼 때는 그 외모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참 그분이 사울처럼 머리 하나가 모든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그분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볼품 없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참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지금 성막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오소리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시팀나무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의 많은 그 부분들의 재료가 지금 시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팀나무를 뭐로 감싼 것이냐면 금으로 이렇게 겉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시팀나무였어요. 그 시팀나무 또한 사막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성막의 덮개, 사중으로 덮여 있는 이 성막의 덮개가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그 천정의 모습은 마치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같고, 또 붉은색 으로 물들인 그 수양의 가죽이 보여주는 바가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면서, 또 염소털로 이렇게 분리된 그 모습이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